세계 소식 톡톡. 세계는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를 차단당한 채 살고 있는데요. 개인과 국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세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시아투데이 허고은 기자와 함께 다양한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세계의 흐름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패럴림픽과 세계 각국의 장애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평창에서는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북한 말로는 겨울철 장애자 올림픽.
예. 네,
9일에 개막해서 일요일 18일에 막을 내립니다.
예, 그렇죠. 패럴림픽이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뜻이죠.
네,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영어 패러플레지아와 올림픽을 합성해 만든 용어입니다.
네.
왜 하반신 마비를 뜻하냐면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자만 참석하는 경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점점 넓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동등한 평행한 유사한이라는 뜻의 단어인 패러렐과 올림픽의 합성어인 패럴림픽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패럴림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네, 패럴림픽의 처음 시작은 국제 스토크 맨데빌 경기 대회라는 것입니다.
네.
1948년 휠체어 스포츠를 창시한 영국의 신체장애자 의료센터가 위치한 스토크 라벤더빌이라는 도시 명칭에서 비롯되는데요.
네.
처음 시작한 목적은 척추장애인의 재활치료수단인 의료스포츠 활성화, 신체의 기능 퇴화 방지와 기능 회복, 재활의욕 고취, 상호이해 증진이라고 합니다.
네.
1952년부터는 네덜란드의 양궁팀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제경기대회로 발전했고요. 이후 신체절단자 및 장애인경기연맹, 뇌성마비경기연맹, 시각장애인연맹 등 장애 유형별로 국제기구가 설립됐으며 이를 총괄하는 장애인 스포츠 국제조정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매년 7월에 스토크가 아닌 영국에서 대회를 개최해오다 196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회 패럴림픽 공식 대회가 시작돼 지금까지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 이렇다 보니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한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 개막식에는 참가국 알파벳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1972년 제4회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회 때부터입니다. 1976년에는 스웨덴 레렌실스비크에서 제1회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고요.
예.
이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하계와 동계 대회가 번갈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는 올림픽이 폐막한 후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올림픽이 개최됐던 도시에서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달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번 달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는데요. 그런데 동계 패럴림픽에는 어떤 경기 종목들이 있나요?
네,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보니 모든 경기를 하진 않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에는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컬링 등 6개의 종목을 합니다. 썰매 종목과 스케이트 종목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네, 그렇다면 하계 패럴림픽은 어떤가요?
하계는 좀 많습니다. 양궁, 육상, 배드민턴, 사이클, 승마, 축구, 유도, 카누, 철인 3종 경기, 역도,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배구, 농구, 펜싱, 럭비, 테니스 등 총 22개 종목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을 다 합니다.
네.
격투 종목을 제외하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패럴림픽만 하는 종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공을 던지거나 차서 표적에 가깝게 간 선수에게 점수를 주는 보치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보치아를 하며 동작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보치아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공 던지기에서 유래됐다고 하니 역사가 깊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정말 유행했다고 하네요.
동계 패럴림픽에서 진행하는 아이스 하키는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타고 한다면서요?
네, 동계 패럴림픽에 스케이트 종목이 없는 것과 좀 뜻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에는 장애인들이 다 똑같은 신체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애별로 등급을 나눠 비슷한 장애 등급을 가진 선수들끼리 시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할 때 몸무게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체급
보면
체급 정도?
예, 그런 거겠죠. 근데 장애인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려면 장애인이지만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기존에 몸을 단련한 적이 있었지만 불의 사고를 당한 후천적 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합니다.
네.
특히 군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이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한국 출전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더군요.
처음에는 사고 후에 치료의 의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스토크 맨더빌 경기대회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신체 장애를 겪게 된 군인들이 재활치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첫 대회에는 영국 군인 26명이 참석했죠.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 재활에 더 원활하게 몸을 쓰며 비장애인과 같은 운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패럴림픽의 정신입니다.
네. 또 근데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 아닌 지적장애인도 있잖아요. 근데 지적장애인이 참석하는 스페셜 올림픽도 있다는데 패럴림픽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올림픽이나 패럴림픽과 같이 엘리트 스포츠가 아닙니다.
예.
운동 경기다 보니 금, 운동, 메달을 수여하지만 메달은 큰 의미가 없고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이게 사실상 올림픽, 패럴림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모든 참가 선수들에게 리본을 줍니다.
네.
스페셜 올림픽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가 1963년 지적 발달 장애인 1일 캠프를 개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1968년 미국 시카고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도 올림픽 기간 중에 같이 열리나요?
이 대회는 올림픽이나 패럴림픽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3년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2013년부터 4년 후인 2017년, 작년에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와 슐라드밍에서 열렸고 다음 대회는 4년 후인 2021년에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니 오스트리아 슐라드밍에서는 스페셜 올림픽이 지금까지 12번 진행되는 동안 두 번이나 열렸더라고요.
네.
둘 다 공동 개최 도시였고 1993년 잘츠부르크와 2017년 그라츠와 함께 스페셜 올림픽을 유치했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일반인들도 올림픽 종목, 특히 비인기 종목은 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장애인들은 군인 출신이 아닌 이상 올림픽에 출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별로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독일은 재활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특수학교체육 등으로 구분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재활체육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독일은 장애인들의 병원 퇴원 후 재활의 마지막 단계로 재활체육 지도자에 의해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체조와 육상, 수영 등 다양한 종목으로 되어 있어 2015년 기준으로 재활 스포츠 클럽의 수가 전국에 6,200여 개, 회원은 1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도 좋다고 하네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실정인가요?
일본은 1960년대 학자들이 영국의 스토크 맨드빌 병원의 재활체육을 보고 난 후 그 중요성을 인식해 본격적으로 장애인 체육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국가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스포츠진흥법을 토대로 일본 후생노동성 장애자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체육은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운동 기능의 향상, 건강 유지,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도하는 사람의 국가 공인 자격 제도는 없으나 국립장애인재활센터 학원에서 2년 과정으로 총 2,400시간의 연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그만큼 높겠죠?
그렇죠.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게 주로 민간 조직이 장애인 체육을 전담합니다. 미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체육시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더 장애인들이 원하는 평등에 가깝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또 차별받는다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앞에서 패럴림픽 소개할 때 북한 말로는 겨울철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장애인이라는 뜻인데도 남북의 표현이 참 이렇게 다른데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는 지금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네. 장애자, 장애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특히 한때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라는 곳을 중심으로 장애에다가 친구를 뜻하는 한자 우자를 써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많이 제기됐었죠.
네.
실제로 많이 쓰기도 했고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장애자라는 말이 옛날에 많이 쓰였다면 장애우는 좀 친근하게 표현한다는 의미로 저도 좀 썼던 단어인 것 같고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이 표현은 장애를 가진 친구 라는 뜻으로 제3자가 표현하는 단어가 됩니다.
네.
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1인칭으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나를 친구로 못 부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장애우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 내가 당신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연령이 다양한데 우리 문화에서 모두가 친구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면 좀 자연스럽죠.
네, 좀 아무래도 노인이신데 장애우입니다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아버지는 장애우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됩니다. 아버지가 친구인가요? 사실 친구라는 표현이 조금 친근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한 사람을 말하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용어는 그 대상에 대한 사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장애인들은 그저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어합니다.
네. 이게 아마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은 거.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disabled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다 한때 더 핸디캡트가 더욱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우와 비슷한 이유로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아...
영어권 장애인들은 핸디캡트라는 표현에 모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이들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부정할 수 있는데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싫다고 합니다.
아, 휠체어를 타면은 자신의 어떤 단점이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 핸디캡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거를 단점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싫어할
네,
수 있겠네요.
모욕을 느낀다고 하네요.
예.
네, 또 미국에서 요즘은 장애인을 뜻할 때 한 단어가 아닌 a person with disability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하네요. 순서대로 번역하자면 인간, 장애를 가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색하게 말했냐면 장애인들이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a person,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온 것은 사람으로 먼저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였겠죠.
네.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원하는 게 아마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장애우들, 장애인들의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능이 저하된 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제가 스웨덴어를 잘 몰라서 현지어는 소개하지 못하는데
써 있어도
죄송합니다.
읽기가 힘들겠네요.
네. 스웨덴에선 다리가 불편한 신체 장애인도 걷는 기능이 저하된 것뿐이라서 목발이나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장애인 정책에서도 사회복지를 표방하며 장애인 시설에 넣는 것보다는 비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이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한 사회에서 어우러져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나쁜 뜻은 아닌데 여전히 장애를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혹은 모욕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국제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국제연합, UN에서 두 가지 중요한 선언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1971년 지적장애인 권리선언입니다.
네.
이 선언은 지적장애인이 실현 가능한 정도까지 적절한 의료행위와 교육, 경제적 보장, 착취로부터의 보호와 법적 절차의 접근에 대한 권리를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능하면 지적장애인들이 그들의 가족이나 양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살아야 하고 또 지역사회에 참가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 전에는 별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뜻일 수 있겠네요.
네,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장애인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좋아하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스웨덴의 경우에 아까 본 차별 없는 것이 왜 중요한지 느껴지네요.
그렇네요.
1975년 유엔은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은 장애인 권리의 국가적, 국제적인 부호를 장려했고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정치권, 시민권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네.
교육과 의료 서비스, 직업 소개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도 강조했는데요. 앞의 선언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엔 장애인 전체를 놓고 한 것입니다.
네.
이때부터는 장애인을 멀리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요. 이런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식을 바꾼다는 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유엔은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분리 간의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또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입장으로 보기보다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돼야 된다. 또 다른 시점이고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유엔은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인데요.
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로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입니다.
네.
또 협상 과정이 유엔 역사상 가장 신속히 이루어질 만큼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았으며 전례가 없는 수준의 시민사회 참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장애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협약 당사국들은 매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나라가 협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201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고 2017년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며 장애인 인권 분야가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네.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장애인의 날도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서요?
네, 유엔은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을 통해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인데요. 1981년부터 채택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택해 세계 장애인의 날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날짜가 또 다르네요.
오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저도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이미 장애로 인해 많은 서름을 겪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또는 사회가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렇네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기반 시설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의 인식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꾸는 것부터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 기자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